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1절부터 13절. 자, 1절부터 우리 남자 성도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지체들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지체들에 그의 모든 일을 주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께 한번 수요일인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3일 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3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또 3일 만에 보니까 반갑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연속되는 주제입니다. 안식이라는 주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방식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창조,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 그리고 재창조, 완성.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피조물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영광을 그들이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창조 작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단 한 단어로 꼬집어 보라 그러면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살아있을 수 없고 저 나무 또 동물 이런 것들이 스스로 살아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살게 하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하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또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또 그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죽음입니다. 생명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자,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는 작업을 보면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강력하고 능력 있는 권세의 말씀으로 다 창조 금방금방 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말씀하시니까 바로 있고 하루가 지나고 또 날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또 지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파워풀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짧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창세기에 그 나타난 날, 하루, 이 하루가 오늘의 24시간과 다르다, 뭐 이런 주장도 아주 심각하게 하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역동적으로 하셨는데 재창조만큼은 그렇게 금방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랜 세월을 지나서 때가 되어 그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함으로 그 다스리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성품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비로소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재창조를 하시는데 순식간에 모든 세계를 회복시키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 그 생명력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그 동일한 생명력을 경험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면서 재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도 보았지만 마지막 영혼, 하나님께서 계획한 마지막 그 영혼이 이 생명력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바로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완벽하게 짠하고 뭐 새 사람 되고 영혼 불멸의 몸을 입는 게 아니고 그 예수께서 경험하셨던 육체로 입으시고 오셔서 경험하셨던 모든 것, 죽음, 고난, 비방, 저주, 배신 그 모든 것을 뚫고 승리하는 생명력을 여러분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성도의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죽음으로 겁박하고 위협하는 현실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한번 견뎌보라고, 견딤 속에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 풍성함과 그 고귀함을 누려보라고,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어떤 억울하거나 또 원망의 삶이 아니고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며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누군가 바로 이미 그 안식에 들어왔고 이제 장차 완성될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우리의 만족스럽지 못한 그 현실 때문에 그 기쁨을 놓칠 수 없고 또 안식을 놓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인 소망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속에서 예수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대단히 감사하면서 영광이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력,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영광을 예수님의 특권으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도의 특권으로 돌리셔 저와 여러분이 그 특권을 누려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함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찌 거절하고 또 그 믿음에서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때로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고 또 그 가치들이 너무도 달콤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생명, 그 가치를 버리고 어찌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겠느냐. 오늘 또 그런 말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1절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 그럽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 안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 성경에 등장하는 안식의 개념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안식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상징성이, 상징적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안식입니다. 대략 이렇게만 봐도 다섯 가지 안식이 있어요. 뭐 서로 다 전부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과정과 단계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입성의 안식이 오늘 본문의 상징적 의미로 들어옵니다. 사실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3장에서부터 쭉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 나와서 그 광야에서 1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 앞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거절을 하고 광야로 돌아갑니다. 자, 그 일을 놓고 그것을 거절이라 했고 불순종이라 했고 거역이라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죽습니다. 그 이 사건을 앞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 여호수아로 약속되어진 가나안, 이것이 이 광야와 연결되는 가나안으로서의 그 의미에 안식이 들어오면서 가나안이 갖는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스라엘, 일단 이 대상자가 유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 익숙한, 아주 대단히 익숙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우리가 이 안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안식의 원점에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고, 두 번째는 광야고, 세 번째는 가나안입니다. 두 지역이 대조되는 개념으로 두 쌍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두 쌍이 대조가 돼요. 애굽과 광야, 이걸 보더라도 사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다스림 속에 종으로 있었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본질은 이 두 가지로만 나누어도 확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안식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물론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안에서. 바로의 권세 안에서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자가 종이고요. 그러니까 자유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광야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다시 광야에서 가나안의 대조를 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자리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최종의 자리입니다. 목적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도록 목적해서 출애굽시킨 거죠. 광야에 살도록 머물도록 그곳이 목적지로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출애굽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었어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 것은 출애굽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죠. 놀라운 기적으로 200만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러나 이 고백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으니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장소로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이 기사를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일시적인 안식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광야에 머물름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1세기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두 가지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으로서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든지,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자, 이 두 대조가 있고,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성도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곳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이 두 대조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으로 주며 안식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으로 불러내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만 세상에서만 안식 누리고 살아라고 목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까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현실이 버겁다 하여서 고단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이 버거워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약속의 장소,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아버리고 다시 믿음에서 떨어져 그들 스스로를 세상, 다시 유대교로 묶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두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다만 그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만다. 이거죠. 그러므로 끝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어 그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갖는 그 의미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안식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잘 보여지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가 고프셔서 안식일날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손으로 밀을 까부르면서 그걸 먹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안식은 쉼이죠.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으면서 결국 그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는 지금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이미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법의 안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이 제자들은 누리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이미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이라는 사실. 그러나 성도가 생활이, 삶이, 신앙이 어렵다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거역하고 또 거절해서 세상으로 남아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과거 광야 40년에서 불순종으로밖에 채우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절에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 끝까지 그 안식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그냥 멸망당한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히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을 통해서 성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믿음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오해한다. 예,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 저 구원 받았습니다. 자, 이러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 하나로 성도가 해야 할, 살아내야 할 삶의 책임과 의무에 의미로부터 그냥 도망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그 영원한 안식, 그 약속으로 이끌어들이실 것을 믿습니다가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순종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여기까지가. 그러나 우리는 이 전반부의 믿음으로만 끝내버려요. 끝까지 견디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믿음 붙들고 안식에 나아가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하자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드린 이 고백으로 그냥 땡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삶이 이제 나의 몫으로 주어진 겁니다. 신실한 삶이에요. 이것은 사는 문제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또 부르짖고 억울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영광스럽습니다. 정해진 광야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아픔 속에 그냥 망해버리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세상과 싸워가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힘주시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광야 생활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잔인할 만큼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참으로 그 가운데서도 철저한 자기 헌신과 사랑을 담아보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4장 7절을 읽으라겠는데 3장 7절에도 똑같이 그 말이 나오고요. 또 한 번 더 나오죠. 3장 15절에도. 지금 세 번째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며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에게 그러니까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처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거절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이 부럽고 아름답고 또 사모해서 세속적인 그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며 광야 생활을 그렇게 고귀한 그 시간들을 낭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속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안식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욕망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하면 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는 어떤 기독교의 진리의 명목상의 동의 내가 믿어요 이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 가운데 입술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죄 용서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래서 끝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순례는 거기에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헌신은 대단히 진지해야 하고 무게가 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짐했다 내일 변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지하게 참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으로 도망치려는 다시 그 세상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불순종과 거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 앞에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을 예수께로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헌신된 오늘들이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처럼 만나는 그 오늘이 불순종과 거절이 아닌 헌신, 순종.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12,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사는 자,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듯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인데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어졌던 고서도 아니고 그때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고 또 이 여러분의 잘 양장으로 잘 입혀진 가죽으로 입혀진 이 책 속에 지퍼로 이거로 채우면 잠기고 풀면 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오늘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죄악으로 짓눌린, 그래서 욕망으로 뒤덮인 그곳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의 회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오늘 여전히 살아서 생생한 말씀으로 우리의 실존을 깨우는, 흔들어 깨우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타락하고 죄악된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심지어 말투까지도 그 생명의 말씀이 다 잘라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정의 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추전국시대에 문해군이라는 그 왕과 포정의 이야기예요. 포정은 이 백정이죠. 소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근데 그 칼놀림이 어마어마합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칼놀림이었어요. 순식간에 소가 다 분해되어 쫙 펼쳐집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되니? 3년 동안 고생하다가 4년 되고 5년이 되니까 손에 칼이 익어져서 지금 19년째 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포정이 하는 말이 참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소를 해체하는 전문가는 칼을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소를 해체해 보려고 하는 아마추어는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꿉니다. 전문가가 1년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 이유는 칼이 가다가 살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아마추어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 이유는 칼이 가다가 뼈를 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칼을 가는 동안에, 칼이 지나는 동안에 살과 뼈를 다치지 않고 정확히 갈라내고 뼈와 뼈 사이를 지납니다. 뼈와 뼈 사이는 틈이 있는데 칼에는 두께가 없어가지고 그 틈을 지나는데 아주 쉽습니다. 자유롭게 지납니다. 저는 그 안에서 춤도 춥니다. 그런데 간혹 뼈와 힘줄이 섞여 만나는 얽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를 지날 때는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칼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대로 조심스럽게 가다 보면 어느새 칼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손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꼭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비유를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그 은밀한 생각까지도 분리해내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복잡한 생각까지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생각들을 가를 때에 거짓되고 오만한 생각들은 버리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이 고집스러움으로 딱딱해져 버린 여러분의 이 성품, 그 마디마디를 지날 때에 춤을 추면서 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광야를 지내는 자의 성품에 걸맞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히 잘라내시는 능력의 말씀. 저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 능력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을 우리는 요청받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도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어 매십시오.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여러분의 발을 묶으시고 그 예수로 능히 세상을, 현실을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영원한 소망,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매일을 순종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사도 바울이 이 광야라고 하는 그의 척박한 현실을 어찌 견뎠는지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옮기셨으니 22절로 가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2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 들고 살아가는 그의 광야 인생을 자기는 이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와 같은 담대함으로 바울은 다짐하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서기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 나태함에 빠질 겁니다. 그것은 불순종이고 거역의 원인이 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오늘을 순종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또 영원한 안식을 약속으로 주셨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비록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으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시며 매일 오늘 신실하신 말씀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그 자리로 이끌어드리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현실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이 고단하다 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계로 회귀하는 그 1세기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한 권면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참된 안식을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잠시의 유익과 안식에 우리의 몸을 던져버리는 믿음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외침인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매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이 순종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오늘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